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이중섭 화가는 바다 건너 살고 있는 부인 마사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실로 갸륵한 사람이오. 잠들기 전에는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하오. 나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았소. 우리 가족 넷이 단란하게 손을 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오. 아름답고 갸륵한 사람이여 힘을 냅시다. 그것은 이중섭이 가족을 일본으로 떠나보내고 다시 만날 날을 염원하는 편지글이었습니다. 침대 위의 미술관, 오늘은 가족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화가 이중섭을 만나봅시다. 침대 위 미술관 59화,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이상호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맨날 똑같아.
그러게요.
저는 어제 그 LBC에서 신년 모임을 했잖아요. 네. 거기 참석했는데 오늘 아침에 집에 갔다 돌아왔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진희님이 원래 평소에 안 쓰시던 안경도 쓰시고
초췌하죠.
MT 갔다 온 다음날 모습 같아요.
네, 맞아요. 딱 약간 어제 저는 자고 갈 생각을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코넬이가 늦게 와가지고 코넬이가 자고 갈 거라고 하니까 나도 같이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렌즈를 뺄 통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눈에서 불이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래놓고 내가 새벽에 언니 두고 그냥 혼자 갔죠.
무서워.
배신했네, 배신.
근데 좀 재밌었어.
그래요? MT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데요?
뭐 소장님이 준비하신 게임 같은 거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약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어색하지 않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그런데 LBC 방송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많이 왔어요?
원래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을 위했던 그런 자리였는데 네. 방송하는 사람들 특히 친미팀이 많이 빠지고
아무도 안 왔.
그리고 뭐 그냥 뭐 화술강좌 듣는 팀이 와서 참여했는데 그분들도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계속 콜록콜록대고 코가 막혀가지고 병원 갔는데 그냥 병원 갔다 오고 별일 없었어요. 저도.
이제 좀 몸은 어때요? 괜찮아요?
네. 몸은 이제 좀 괜찮은데 살짝 허스키한 목소리?
살짝 요즘에는 비도 오고 하니까 감기 잘 걸리니까 조심하고
청취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나라님이 맨날 아파요.
아 그러게요. 진짜.
진짜. 종합병동이야 그냥.
이게 제가 엄청 튼튼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진짜... 몸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운동을 시작해야겠어요. 근데 막상 운동하려고 다짐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추워서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아 이게 비가 오고 나면 따뜻해지나요?
아닌가? 글쎄 모르겠어요. 어제는 되게 날씨 되게 좋았는데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
이제 좀 있으면 또 봄이 오겠죠?
봄이 오길 기다리며. 그럼 오늘의 베개베고 전시 듣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중섭 전시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전시회 이름은 이중섭의 사랑 가족전이에요. 현대화랑에서 하고 있고 2월 22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네요. 관람료는 일반인 기준 5,000원이라서 부담 없이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중섭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중섭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소 그림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 이중섭이 많이 그렸던 작품의 테마들은 소가 아니라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소가 워낙에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중섭의 가족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번 전시회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회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중섭이 원래 그리고자 했던 그런 주제들을 표현하는 그런 전시네요.
네.
이중섭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중섭은 1910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기간이 완전 어떤 일제 강점치하와 6.25 전쟁과 온갖 현대사의 굴곡을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이제 살았던 분이세요. 그 지금은 북한이 된 지역인 평안남도 평원에서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분홍의 조금, 아들이요?
조금 돈이 있는 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대한 재능을 보이는 조짐을 많이 보였대요. 예를 들면 뭐 사과를 먹으라고 사과를 주면 먹는 거 이전에 사과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는 소를 그리기 위해서 소를 한참 이렇게 뚫어져라 관찰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소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얘가 소를 훔치려고 하나? 이런 의심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중섭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시대의 부잣집 자녀들의 어떤 필수 코스인 일본 유학을 또 갔었어요. 처음에는 제국미술학교라는 곳에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무사시노 미술대학이라고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미술대학 중 한 곳이죠.
도쿄에 있는 곳인가요?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도쿄일 것 같고 왜 일본의 타마비라고 타마 미술학교랑 무사시노 미술학교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엘리트 코스를 또 밟은 거죠. 근데 또 이 이중섭은 무사시노 미술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게 돼요. 왜냐면 좀 전위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던 분카쿠엔이라는 다른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분카쿠엔 그 학교는 약간 그런 서양의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당시 서양에서 유행했던 야수파의 어떤 화풍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주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중섭이 원하는 화풍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었죠.
일본에 유학을 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중섭은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도 꽤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약간 떠오르는 신인 화가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 당시 어떤 조선인의 위치나 지위 같은 걸 생각했을 때 분명 조선 사람을 약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텐데 그런 그의 뛰어난 재능 때문에 상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중섭은 이곳에서 2년 후배인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후에 자기의 부인이 되는 마사코 여사죠.
아, 마사코 여사도 화가였군요.
화가라기보단 같은 학교에 다녔던 후배 학생이었죠. 근데 뭐 이중섭이 일본에 유학을 가긴 했지만 사실 민족애가 강한 작가였어요. 왜냐하면 일제 시절 때 우리말 말살 정책 때문에 한글 글쓰기 같은 걸 금지했었던 시기잖아요. 근데 자기는 꿋꿋하게 그림에 이중섭이라고 꼭 서명을 넣었었거든요. 한글말로. 졸업 작품 같은 데에서도 그런 한글 서명을 꼭 넣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흐름에 반항을 하면은 뭔가 불이익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불이익이 받긴 했었죠. 왜냐면은 이후에 일본에서 이제 전쟁 말쯤이 됐을 때 이중섭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중섭이 돌아가 버리니까 약간 4년 정도 연애를 하던 마사코가 이중섭을 따라서 한국으로 가게 돼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중섭이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이중섭의 어떤 그런 성향 같은 걸 의심하고 친일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일본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약간 그런 민족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좀 차별을 받고 한국에서는 또 일본인과 결혼을 해서 또 차별을 받고 되게 힘들었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마사코를 혼자 두고 일본에 왔는데 마사코는 꽤나 이중섭을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중섭은 당시에
미남인가요?
미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사코를 떠난 거잖아요. 놔두고. 그러니까 그 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혼자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마사코가 유중섭을 쫓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식민지 치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마사코는 일본에서 제일 가는 어떤 재벌의 딸이었고 유중섭은 그런 식민 치하에 있는 나라의 남자였잖아요. 근데 마사코가 그렇게 이중섭을 따라간 걸 생각해보면 정말 이중섭을 많이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한국으로 건너오겠다고 해서 배를 타고 쉽게 건너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전쟁 말기 시절이니까 도쿄 시내 온 군대가 매일매일 미국에게 폭격을 받아가지고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배도 그런 폭격을 맞아서 침몰되고 그랬으니까 쉽게 올 수 있는 길은 아니었죠.
되게 위협을 감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따라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남쪽에서 온 덕이라는 뜻으로 한국 이름을 또 지어줘요. 이남덕이라는 이름을 또 지어주게 되죠.
남쪽에서 온 덕이에서 이 남덕이요?
이름 좀 별론데.
아니, 당시엔 핫한 이름이었을 수 있어.
약간 유행하는 이름.
당시에 핫했다.
남덕씨.
근데 이런 사례도 사실 흔한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던 시대였는데 일본인이 우리나라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일본이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친일파로 불리기도 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첫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첫 아이는 병에 걸려서 얼마 안 돼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신혼생활을 하지만 그 행복이 좀 오래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1950년도에 6.25 전쟁이 터졌고 그 이중섭의 가족들도 피난을 가게 되는데 피난 생활도 되게 어려움의 연속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피난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 그 와중에 피난민 조사를 받다가 그 이중섭의 아내가 일본인이란 게 알려지고 그 피난인들 사이에서 약간 왕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 생활도 어려운데 그 와중에 피난민 속에서도 조금 따돌림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가 뭐 부산에 갔다가 제주도에 갔다가 다시 부산에 왔다가 뭐 그런 생활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부인 마사코 씨는 폐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뭐 두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부산에 살 때는 거의 창고 같은 곳에서 가족들이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네요.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분홍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왜냐면 그 당시에 김기창인가? 그 사람도 되게 분홍이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분홍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돈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작품 생활하는 그 시기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중섭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내려오면서 그런 지주 같은 사람들을 약간 잡아가지고 처형하고 이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북한에서 부자였는데 약간 공산당이 내려오고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더래요. 그때부터 자기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눈빛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도망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는 시대였죠.
그런데 그 부인도 부자라 집 이러는데 그 도움을 못 받았나요?
뭐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온 거겠죠. 한국에 온 거는.
되게 집안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한국사의 굴곡과 이 가족들은 또 그런 고난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전국을 떠돌면서 이중섭은 나중에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부인 마사코 씨랑 두 아들은 이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잠시 일본 친정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소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들에서도 보면 이때부터 가족에 대한 어떤 절절한 그리움 같은 게 많이 묻어나거든요.
이번 전시에서도 그 시기에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나요?
그쵸.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나라님이 보시고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소가 뒤에 소달구지를 끌고 앞으로 가는 모습인데요. 뒤에 보면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한 가족이 타고 있네요.
이거는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중섭이 일본에 가족들을 보내고 편지로 이제 가족들과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편지를 보낼 때 편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꼭 항상 같이 그려서 보내줬대요. 근데 이 그림도 편지를 보낼 때 같이 보냈던 그림인데 이 이중섭의 가족들이 전국 여기저기를 떠돌았는데 제주도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당시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던 그런 행복함 같은 거를 이중섭은 항상 그리워했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떠나는 가족들이란 게 저는 남쪽이란 게 그 제주도를 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림 맨 오른쪽 앞에 이중섭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있고 그 뒤에 부인과 아들 두 명이 소가 이끄는 술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인데 맨 뒤에 앉은 한 아들의 손에 비둘기 같은 게 있고 왼쪽에 있는 다른 아들의 흥겨운 듯한 모습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중섭은 가족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항상 되게 절절해요. 그러니까 부인을 부를 때도 뭐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천사 남덕군에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나라님이 편지의 한 소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세상에 나만큼 자신의 아내를 광적으로 그리워하는 남자가 또 있겠소. 만나고 싶어서 또 만나고 싶어서 머리가 멍해져 버린다오. 한없이 상냥한 나의 멋진 천사여, 서둘러 편지를 나의 거처로 보내주시오. 1954년 11월 10일 편지 중에서.
이 편지는 이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빨리 보내달라고 쪼르는 모습이 보이는 편지죠.
부인과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나서 이중섭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던 건가요?
근데 뭐 혼자 살면서 되게 찢어지게 가난하잖아요. 네.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와중에 건강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그랬죠. 되게 가난해서 이중섭이 그릴 종이가 없어가지고 담배 가게 그 담배를 싸는 은박지 같은 거에 그림을 그렸다는 일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중섭이 종이를 구할 돈이 없어서 은박지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고 지나가실 텐데요. 나라님이 보시고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는 연필로 그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요. 화면 빼곡하게 그림이 가득 차 있고 그림 왼쪽에서는 아이들 두 명이 비둘기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것 같고 오른쪽에는 잎이 가득한 나무들이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데 아마 이중섭과 부인이 아닐까 싶어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소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림이.
이게 왜 거기 가 있어?
제목은 낙원의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그 이중섭이 한창 활동할 당시에 주한미군이 이 그림을 샀대요. 그래서 뉴욕 모마 미술관에 이걸 보냈는데 모마에서 56년인가 소장품으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소장하고 있었다가 이번 전시회를 위해서 잠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었구나.
보시면 이제 가족들과 낙원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림이 작은 곳에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그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 뭐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있기도 하고 아내와 자기는 또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죠. 뭔가 비둘기들이 있고 이렇게 이파리가 막 있는 게 어떤 낙원의 모습 같은 장면이에요.
뭔가 전쟁 상황이라 굉장히 황폐하고 저런 힘들었던 시기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되게 마음을 달래지 않았을까 싶어요. 되게 그 진짜 껌종이처럼 그 접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네요.
근데 이런 은박지에 그린 그림이 뭐 많이 하면 1억 3천? 적게 하면 3천까지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정말 조그마할 텐데.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일 텐데.
이제 우리도 오늘부터 껌종이의 그림을.
그럴까봐.
근데 어차피 우리 죽은
우리는 우리는 이중섭이 아니잖아.
자식을 위해서.
근데 저는 막 약간 이중섭 생각할 때 좀 고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그림을 그리잖아요. 저는 가끔씩 예술가들이 예술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한번 상우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너는 예술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했었거든요. 내가 안 할 수 없는 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처절함 같은 게 약간 느껴져요. 뭐 이중섭에 관련된 일화 중에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중섭이 이제 일본에 가족들을 보내고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떤 선원으로 위장을 해서 일본에 미륵국 같은 걸 했던 거예요. 처갓댁에서 이중섭이 얼마나 이제 눈에 가시로 보였겠어요. 조선인인데다가 뭐죠.
부인 고생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에 간 지 5일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가족을 본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일본에 있을 5일 동안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되게 즐거웠는데 이중섭의 가족이 살던 집의 주인의 자식이 자전거를 타고 막 놀았대요. 근데 그 자전거를 타는 걸 보고 이중섭 애들이 너무 그걸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는 조선인이니까 뭐 이러면서 안 태워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중섭이 자식들한테 내가 다음에 그림 많이 그려가지고 돈 벌어서 너희들한테 꼭 자전거 사줄게 이런 약속을 했대요. 근데 자전거에 대한 약속이 편지에서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내가 꼭 돈 벌어서 자전거 사줄게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은 이중섭이 못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 나중에 어떤 정신질환 같은 거를 겪게 되는데 자식들과 약속을 할 때 손을 이렇게 엄지손을 맞대는 거 알죠? 이렇게 꽉 찢겨가지고
네, 손가락을 걸고 손가락 맞대고
내가 지킬 수 없는 어떤 약속을 했다고 자꾸 이렇게 그 손을 맞댔던 엄지손가락을 피가 날 때까지 문질렀대요.
저 진짜 정말 진심으로 너무 미안했나 보다.
근데 또 이중섭이 그렸던 그림 중에 보시면은 구상내 가족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친했던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가족의 아이가 자전거를 이제 처음 먹게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 모습을 이중섭이 지켜보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중섭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님이 정말... 그림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이가 진짜 자전거를 타고 너무너무 신나게 웃고 있어요.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고 뒤에서 또 다른 가족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그거를 오른쪽에서 중섭이 지켜보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이중섭만 되게 좀 슬퍼 보이네요.
저게 이중섭이 입고 있는 옷이 나중에 이중섭이 그린 자화상에 나온 옷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섭 자기를 그린 게 맞죠. 가족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좋았겠지만 나는 내 가족에게 저렇게 해줄 수 없었다는 그런 씁쓸함이 있었겠죠.
근데 이중섭 그림에 저게 맨날 볼 때마다 특이한 게 머리가 딱 돌아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다른 그림에 다 그렇게 애기들 얼굴도 막 돌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약간 막 묘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언제나 볼 때마다.
근데 그게 정말 엄청 즐거운 거를 더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고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항상 뛰어노는 그런 그림에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래서 뭐 이중섭은 일본의 가족들을 두고 그래도 이중섭의 그림은 좋으니까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뭐 여러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서울에서 연 개인전이 조금 성공적이었어요. 뭐 평가도 되게 좋았고 근데 이중섭이 약간 헐벗은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설스럽다고 해서 당국에 의해 그림이 좀 철거됐대요. 몇 점이. 그렇지만 또 내걸었던 45점의 그림 중에 20점은 팔리게 됐어요. 그림을 팔긴 했는데 그림을 산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아서 이중섭의 생활고는 결국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중섭이 처음엔 되게 기뻐했는데 되게 조금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일이 있고 나서 실망하고 대구로 내려가서 다음 개인전이었는데 그때는 아예 뭐 그림이 팔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중섭의 가난과 건강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는
돈을 왜 안 줬어요?
그냥 그림만 갖고 뛰어먹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중간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그걸로 체감 건지 이중섭한테까지는 돈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중섭이 그렇게 고생해서 그림 그렸는데 이중섭은 그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중섭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던 사람들만 더 불을 축적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겼죠.
아까 보면은 나이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생을 마감했던데
41세의 나이로 이제 이중섭은 뭐 영양실조랑 뭐 정신질환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되게 외로웠어요. 가족은 일본에 있고 자기 혼자 병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사람이 또 누구의 어떤 연고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중섭이 죽고 나서도 무연고자로 이제 처리를 한 거였어요.
그렇게 정말 한국사에서 중요한 화가가.
그렇게 무연고자로 영안실에 안치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주변의 어떤 동료들이나 친구들에 의해 알려지게 돼서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화장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약간 쓸쓸하다.
아 그때 진짜 돈만 제대로 받았어도 좀 치료도 하고
가족들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미술사에 맨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천재적인 예술가인데 현실 감각이 진짜 없는 사람들이 진짜 보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술적인 감각이 너무 뛰어난데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갖고 맨날 뒤통수 맞고 맨날 사기 맞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막 많거든요. 이중섭도 좀 그런 케이스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중섭이 가족을 사랑하고 되게 다정한 아버지는 맞지만 결국엔 어쨌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장의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그게 저는 마사코가 일본에 가버렸다고 되게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마사코의 마음이 이해됐거든요.
그래야지 하기 자기 남편이 돈 많이 못 벌고 게다가 조선인이야. 한국에서 찢어지게 가난해. 애기들은 둘이나 있어. 엄마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암만 그 사람 좋아하긴 하지만.
애들이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어요.
근데 이중섭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순수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런 성격이 없었다면 그런 지금까지 그런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은 잘 들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이중섭이 되게 정말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중섭이 그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생활했잖아요. 근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진짜 1.5평짜리 집에 가족 4명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바다로 가가지고 개를 잡아서 먹었는데 개를 잡아먹는데 개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림으로 개를 그리며 그런 뭔가 그런 걸 한 거지. 그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웃기지 않나요?
되게 귀여우신데요.
그리고 이 자전거 그림에 나왔던 구상네 가족이 있잖아요. 이 구상하고 되게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구상이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복숭아를 그린 그림을 그려주면서 내가 복숭아 가져왔으니까 먹고 힘내라고.
짜증 났겠다. 장난하나 이거.
사실은 없지만 그림이라도.
근데 그 그림은 잘 보관했었으면 뭐.
이중섭이 조금 현실 감각 없는 철없는 아저씨긴 하지만 정말 순수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순수함을 또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이중섭의 친구 중에 박고석이라는 화가가 또 있거든요. 그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죠.
이중섭이 무용거자로 돼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중섭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화장을 해준 뒤에 그 화장터에서 썼던 그런 이중섭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라님이 조금 소개해 주실까요?
죽어야 마땅해 이중섭 형을 보내며 박고석 제 아이 자식들마저 제 손으로 먹여 살리질 못해 처가로 보내고 그저 그리움에 안타까워만 하던 꼴이 밉살스러워서인가? 중섭형, 자네같이 못난 놈은 없을 걸세. 그 좋은 재간, 그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보를 갖고 그래. 사나이 자식이 더 살아 베길 수가 없었단 말인가? 나같이 흉측한 놈이 이렇듯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이러저러 살아나갈 수 있는 반성과 용기를 또 누구에게 의존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듣고 보아 아는 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으로 나는 형을 우러러 사모해왔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한 화가를 치면 형을 엄지손가락에 꼽는 우리들의 심정만이라도 알아주어야 하지 않겠나.
내나 또한 형을 아끼고 숙모하는 친구들은 젖혀놓고서라도 형, 처나 아이 자식들의 안타까이 그리워하는 숙원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다. 임종이 외롭다기보다 살림살이가 고달프다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야속하다기보다 자네는 자네만 아름답게 살았고 좋은 그림을 남기고 가면 그만이라는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너만이 착하고 아름답고 너만이 좋은 그림을 그린 것이 우리들에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너같이 너만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려는 놈은 죽어야 마땅해. 9월 11일 화장터에서
그 이중섭을 따르던 동생이 이중섭이 죽은 거를 원망하면서 썼던 그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섭이 너가 정말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이렇게 남기고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뭐 이런 어조로 쓰인 편지인 것 같아서 네.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네, 애정이 진짜 물씬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개한 이중섭의 가족을 향한 마음이 담긴 이중섭의 사랑 가족전에 대한 소개였고요. 뒤를 이어 코코넬님이 이중섭의 아들들과 그 이중섭 위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거예요. 네.
이중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현대사에서 박서보하고 이중섭은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중섭은 그림 작품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위작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 처음에 이중섭 위작 논란은 2005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네요.
네, 얼마 되진 않았어요. 2005년에 3월 16일 날 서울 옥션이라고 해서 미술품 경매에서 예,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중섭 그림이 4점이 들어 그때 옥션에서 나왔었대요. 근데 하나당 3억 1천만 원.
아, 진짜요?
네, 낙찰되고 전부 다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중섭 그림이 이렇게 팔렸던 거죠. 근데 그림의 진품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뒤에 그때 팔린 그림들은 전부 다 가짜다. 라고 판명이 나면서 그때부터 위작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거죠.
그 판매자가 누구였나요?
판매자는 이중섭의 아들 이태성 씨였어요.
친아들인가요?
네, 친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작 논란이 나오니까 2005년 4월 22일에 이태성 씨가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20점이 넘는 이중섭 그림들을 공개를 해요. 그런데 이태성이 공개한 그림 중 하나에서는 감정단이 옛날에 봤던 이중섭 갑자 그림도 그 중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의 출처가 어디냐. 나는 옛날에 이 그림을, 이 가짜 그림을 봤다. 라고 그 감정단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 그림의 소장자는 알고 보니까 진짜 소장자는 김용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원본 그림이 따로 있었군요. 네.
그 김용수라는 사람은 고서 수식가 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한테서 무려 이중섭 그림 1069점을 그리고 박수근 그림 1706점을 검찰이 압수를 하게 됩니다.
천몇 작품이나 있었어요? 한두 작품이 아니고
복사본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건가요?
엄청 그냥 낙서를 포함해서 스케치부터 해서 거의 두 작가 합쳐서 2000여 점이 넘는 작품이 그 사람한테서 있었던 거예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작품이 많지 않은 작가.
그냥 그거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엄청나죠. 본인이 자기가 나는 이 그림이 전부 다 이중섭 그림이다. 진짜 그림이다. 김용수는 주장을 했는데 그 많은 작품을 이렇게 화집으로 해가지고 그림 묶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인사동에 샀다고 김용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서 그거를 그림을 압수를 해서 이거 진위 여부를 가렸던 거죠.
그래서 다 지금 위조로 판명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조 그림을 한 사람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위조를. 거기 이중섭 그림을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이중섭이 진희 언니가 말했던 대로 자기 작품에다가 사인을 다 남겼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중섭이라고 그 초성, 중성
이응, 이, 지읒, 우
그걸 다 분리해서 이렇게 나란히 적는 습관이 있어요.
중섭 이렇게 나란히 적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에서 이중섭 그림에서 보니까 세점 빼고 다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림의 그 이중섭이 그 같은 날에 다 그렸을 리가 아니고 하나는 뭐 10년 전에 하나는 뭐 5년 전에 하나는 뭐 3년 전에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명이라고 해도 한 끝이라도 조금씩 달라 글씨체가 달랐을 텐데 그 서명을 하나하나 대조회를 해보니까 서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글씨체가.
도장 찍었구만.
도장 찍듯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림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리고 서명을 다 한꺼번에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거 약간 방학 때 일기 쓰다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되게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내가 다 같은 날 썼는데 날짜 다르게 쓴 것처럼
이때부터 이 이태성과 김영수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가 착수가 되었고 이 뒤에는 어마무지한 무궁무진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인데요?
일단은 이태성 씨가 일본에서 표고상을 하는 그러니까 액자 같은 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한국인이긴 했지만 일본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국적은 일본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중섭에 남아있는 후손이잖아요. 마크 하토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태성 측근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영화를 기획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중섭 전기 영화를 기획하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마크 하토리가 김용수에게 이중섭 그림의 5점을 샀다는 사실이 나오게 돼요. 마크 하토리는 이중섭 아트 이태성의 에이전시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섭 재단에 그 이태성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 매니지먼트 해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중섭 관련 영화를 이렇게 기획해도 해줬던 사람인데 근데 또 이태성은 또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랑 그 마크 하토리의 소장품이 뒤섞였다는 말을 막 계속해요. 그리고 김영수는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 그림의 진품이 맞다. 그리고 자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걸 팔았던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그림을 이 사람한테 몇 점 팔았고 나는 이 그림이 이 사람한테 몇 점 팔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태성 씨는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되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태성과 김영수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뭐 기자회견 때서 이태성은 감정적으로 막 나는 이중섭의 친아들이니까 나의 아버지 그림은 내가 잘 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사태가 계속 불거졌었죠. 뭔가 사람들의 앞뒤들이 말 다 안 맞았어요. 김용수라는 사람이 되게 대단한 게 이 사람이 박수근 그림도 가지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박수근의 미공개 작품이라면서 450점을 2005년쯤에 공개를 했었는데 그 방송국 취재팀이 와서 취재를 한 기록도 있더라고요. 박수근은 나무판에 그린 그림이 없었는데 김용수 소장품에는 나무판에 그렸던 그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박수근 유족들은 인정을 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는 나무판에 한 번도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
그리고, 박수근이 그
빨래터로 유명한
그 박수근도 가난하게. 되게 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죠.
착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그렇죠. 굉장히 가난했고
그 수많은 그림들 중에 뭐 아이들이나 가족들을 그렸던 것 같은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의 종이를 보니까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종이가 있었거든요. 진위 여부 감정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이름의 사람을 추적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소녀였던 거예요.
그럼 중학생이 그린 그림이요?
중학생이 그렸던 그림을 위조자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덧칠을 해가지고 위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거 내가 그렸던 그림 맞다고 자기 가족을 그렸던 건데 사진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이거는 우리 동생이고 이건 우리 아빠고 이건 우리 엄마다. 막 그거 되게 추억에 잠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박수근 그림이라고 하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되게 어이가 없어하는
내가 그린 건데
내가 그린 건데 이게 박수근 작품이라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 봤나?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뭐 옛날 그림을 사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고쳐가지고 다시 그려가지고 뭐 서명을 그 위에 새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많은 위조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감이라든지 아니면 종이를 보면 연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속이기 위해서 예전에 만들어진 그림 위에 덧칠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 되게 웃긴 게 이중섭 그림들 중에서도 보면은 반짝이라고 해가지고 펄감이 있는 물감을 사용해서 그렸던 그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유종섭 살던 시대는 일제시대였는데 그런 물감이 발명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물감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그런 그림을 그렸을 리가 없잖아요. 펄감이 있는 물감을 발견된 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처음 발견이 1980년대 리키텍스사에서 물감이 발견이 됐던 건데 이중섭이 1980년대 그 리키텍스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리가 없잖아.
그 시대에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렇죠. 이상하죠.
194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말이 아니다고. 그런 식으로 막 증거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거슬하고 만화스래요.
그렇죠. 좀 거슬하죠. 이런 논란은 그 2004년쯤에 이중섭 50주년을 맞은 2005년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김용수가 이중섭 기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일이 불거지게 됩니다. 김용수가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자기 이중섭 가족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이태성 씨를 그때 만나는데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중섭의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취재진도 같이 갔었어요. 그 영상에 다 같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김용수가 일본으로 같이 갔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거니까 이중섭의 친아들 그 가족들 유족들에게 그림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취재진 앞에서 보였던 그림 두 점이 사라지게 돼요.
사라졌다는
거는 도난은 받았다는 자취를 갖춰버린 거죠. 그게 뭐 이태성한테 갔는지 김용수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그 카메라에 찍혔던 그림들의 일부 두 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요. 이태성과 김용수가 만나면서 거기 카메라에 찍혔던 그림들이 점씩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모르겠어요. 왜 자꾸 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둠의 경로를 통해
어둠의 경로를 통해
중고나라에 파는 거 아니야?
중고나라에 뭐든지 있어.
그러니까, 중고나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사람 빼고 다 살 수 있다는.
그리고 그 둘이서 일본에서 만난 후에 2주 후에 또 한국에서 이태성이 방문을 해서 김용수의 소장품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태성 씨는 김용수의 소장품들을 보고 아버지의 그림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태성이 이틀 동안 한국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취재진들이 본 그림 중에 28점이 그 후에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한번 그림이 그 화면에 나왔던 그림이니까 이거는 좀 팔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공개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 후에 2005년 1월 30일 김용수는 일본을 또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돼요. 그 김용수 씨는 이태성에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은지아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요. 김용수 씨는 이중석 씨의 아내 마사코 여사를 만나게 돼요. 남덕 씨를 만나게 되죠. 마사코 씨는 그 이중섭 소장품이라고 나왔던 그 그림들을 보고 잔뜩 긴장을 한 모습을 보여요.
왜? 아, 뭐가 그걸 알고 있구나, 이미.
그림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그냥 색이 너무 선명하다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색한 걸 느꼈던
어색함을 느꼈던 거죠. 뭐 취재진이 그 마사코 여사님 이거 이중섭 씨 그림이 맞는 것 같나요? 하니까 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그렇구나.
그리고 아 이거 그림이 너무 선명한 것 같다고 막 불편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그 마사코 씨도 그 이중섭의 2년 후배라고 했잖아요. 그분도 미대를 다니신 분이거든요. 사실 이중섭과 결혼을 안 했으면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보통 안목은 아닌 거죠. 그림 그린 사람이 안목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보였던 그림 은지와를 포함해서 6점의 그림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뭔가 구리죠? 그 옛날에 이 마사코 여사가 뭐 미술관리 월간지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마사코 여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한 36점이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조그마한 전시회 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태성이 자기가 아버지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자는 100여 점이 넘게 가지고 있다고 작은 전시회를 열 정도는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뭐 큰 전시회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그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또 후회한 게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말이 안 맞네요.
안 맞죠. 어머니의 말이랑.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밝혀지자 김용수도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림은 압수가 되고 진위 여부는 계속
위조라고.
위조라고 하고 그러니까 김영수는 이태성에게 그림을 줬다고 기자들한테
예, 그림이 없어진
취재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10점 정도를 줬는데 그때 이태성이 처음 한국 왔을 때 그 그림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태성은 그때 받았던 그림을 일부를 처음에 2005년 서울 옥션에는 경매에서 내놓았던 거예요.
한국에서 이것이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하면서 이태성은 받았으니까 아 정말 아버지의 작품이구나 하고 내놨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태성도 그림이 가짜인 걸 알았는데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 그림을 받아가지고 경매에 내놨던 것 같아요. 아,
하긴 한 작품에 몇 억씩이면
그리고 네 그거를 솔직히 그 자기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그림인데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도 이거는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그림 등에 중에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그 종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되면 이 가해면이 산화를 하잖아요. 색깔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누렇게 변해요.
누렇게 변하죠. 근데 그 그림을 복제를 어떻게 했냐면은 오래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오래된 종이를 쓰는데 내둥근해서 그 위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네 점이 있는데 그거는 한 종이에서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기퉁이만 노랬던 거군요.
그러니까 두기퉁이만 노라고 옆에 가있는 그냥 깨끗한 거죠. 오래된 종이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내둥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위조 복제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런 것들만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가짜 그림인데 그 가짜 그림을 받아가지고 서울 옥션에서 자기는 이중섭의 아들이니까 그걸 내놨던 거죠. 계속 김영수는 그 자기는 이제 나는 그림을 팔았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 나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팔았으니까 난 상관없는 거 아니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고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태성은 또 김영수한테 그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태성 소장품 중에 최소 43점이 김영수에게서 받은 걸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죠. 그림들이. 과학적인 기술을 뭐 총동원해가지고 국감 같은 것도 막 분석을 해서 밝혀졌는데 근데 그렇게 이태성 씨를 그렇게 처벌할 수가 없는 게 이태성 씨가 일본인이잖아요.
아 처벌을 할 수가 없나요?
이태성이라는 건 이제 그 한국식 발음이고 야마모토 야스나리라는 일본 호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적인 거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그 나중에 이제 부인이 일본으로 자식들을 데려가면서 그 한문 이름은 똑같거든요. 한문으로 쓰면 똑같은데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야스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마모토는 아마도 어머니의 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PD수첩이었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옛날에 방영됐던 프로그램을 제가 봤었거든요. 내용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취재진인데 인터뷰도 거부를 하고 너무나도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 수많았던 그림이 가짜니까. 그리고 지금 그 가짜 그림들을 검찰에 보관이 되어 있대요.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증거 자료?
깊해놨구나.
깊해놨 부분이 있고요. 이태성 씨가 자기 감정적으로 나는 아버지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감정사주도 이거는 감정적으로 대입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짜 집요하게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전부 다 이중섭 그림들은 가짜다라고 밝혀냈고 지금까지도 그거는 사실로 인정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성 씨가 왔을 때 이중섭 씨가 있던 병원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그 영상이 있는데
약간 쇼를 했구나.
되게 막 그 좀 가증스럽다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참 웃긴 게 이중섭이 가족을 정말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이중섭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위작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수 씨도 원래는 진짜 고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둘째 아들 이태성 씨는 완전 이거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어머니는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상하다 싶지만 자기 아들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뒤에 이제 이태성 씨가 원래는 그렇게 그림들을 팔고
예전에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제주도에 와서 남은 생을 살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렇게 위작이 판명되면서 한국에 못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머니는 그래도 종종 그 이중석 관련 행사가 있으면 같이 와서 참여를 하고 했거든요. 이게 그 아들은 완전히
이제는 그 후로는 전혀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나는 그리고 한국 법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나는 일본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 그렇게 못한다고 너희들이.
그 여러 정황이랑 증거상 거짓말을 했던 게 이미 다 들통이 났으니까 자기는 최고 나를 방어를 하는 방어책은 나는 일본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보니까 그 이태성 씨가 지금은 도쿄에서 그 그림 액자 넣는
표구상
표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조금 그랬어요.
그렇,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씁쓸한 위작 논란은 좀 처음이야.
씁쓸한 자기 아버지 그림을 위작하는.
근데 이런 일들이 없어야지 이게 좀 미술사 우리나라 미술사도 발전이 있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완전 그거는 이거는 완전 돈놀이잖아요, 그냥. 그럼 이런 거 되면 안타까웠어요. 이중섭은 과연 이중섭 화백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배신감 자신의. 느끼겠죠, 뭐. 그렇죠. 자식이.
그렇죠.
아무튼 그런 씁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은 트위터와 블로그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 로 검색하시면 침대의 미술관 공식 트위터가 나오고요. 네이버.블로그.com/lbcart로 들어오시면은 저희 블로그로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리뷰를 읽어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런저런 뭐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뭐 궁금했던 점 아니면 저희가 뭐 곧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리뷰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쭉 정리해서 방송 때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리뷰 좀 달아주세요.
리뷰 안 주신 지 오래됐어요.
다음번에 한꺼번에 저희가 몰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가 고픕니다. 그럼 오늘 침대 위의 미술관 59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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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